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이제 14장 우리가 아마샤의 유다 통치에 관해서 쭉 살펴보게 되는데 열왕기하 14장이죠.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마샤는 이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아마사 후에 나름대로 이제 그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게끔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19절로 22절로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는 두 왕국 사이에 내란이 한동안 계속되게 되는 거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내란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장 23절로 25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마아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주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제 아마샤는 피할 요새가 있는 라기스로 도망을 하게 되고 반역자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미띠 아들 선지자 요나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국경이 회복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에 대한 역사적 언급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이 15장은 아사랴와 그 요담의 유다 통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사랴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즉 제사장의 직분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로 21절에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사랴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아사랴가 죽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이는 후계자가 나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와 이사야서에서의 그 우시아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후 가계의 마지막 후손인 스가랴가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샬룸에게 피살이 되거든요. 샬룸도 훌륭한 통치를 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 므나헴에게 이제 어찌 보면 좀 피살이 되는 겁니다. 이 므나헴도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수르의 왕 불이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여 오게 됩니다. 그러나 므나헴은 자기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은 1천 달란트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가 죽자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서 2년 동안 다스리다가 대장 베가에 의해서 피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아수르 왕 디글락 벨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 침략하여서 이 납달리 지파를 포로로 잡게 되는데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유담은 유다를 다스렸고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15장 앞부분을 좀 정리해 보고 이제 우리는 유다 왕 아세랴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33절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류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선한 그 왕으로 평가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죠. 34절 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요담도 우상 숭배를 이제 용납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만일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흥미를 갖게 되리라고 봐요. 여러분이 영적인 교훈을 찾으신다면 여기에서 매우 실제적인 또 교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특별히 16장은 그런 특이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6장 2절 3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어요. 베가는 살해되기 전 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17년이 되었을 때 아하스가 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몰록이나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린 듯 하는데 어린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이러한 관습은 사람이 영적으로 쇠퇴한 나머지 행하는 행동인데요. 바로 아하스가 이렇게 행동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스가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아하스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이방신들을 숭배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5절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요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과 좀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예언서에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예언 또 예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하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새로운 그러한 아들이 태어나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새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렇게 이사야에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교훈 또 책망을 받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론 여기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 구절이 성경에 처음으로 유다 사람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오직 유다 지파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아수르의 국경과 접한 북 왕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지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국가적 차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열두 지파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6장 7절 8절 말씀을 볼게요.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래요. 이제 아수르인들이 선물을 받고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와서 먼저 아람의 그 다메섹을 이제 공격하여서 차지하게 되죠.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더니 그래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을 그려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 단을 모방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사야는 처음부터 아하스와 그 모든 일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예언을 하고 권면을 했어요. 아니 이방의 제단을 그려다가 그걸 성전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뭐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고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저 불경스러움으로 막 대하고 막 부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루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집을 손상시켰고 그 정교한 장식들을 떼어내버리고 말았어요.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아하스의 죽음과 그의 아들 시스기야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정도의 영적인 지식이니 말이에요. 이 정도의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그 불경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게 또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17장에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14절과 역대하 36장 15, 16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와 같이 목이 곧았다 그러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490년의 안식년을 지키기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것도 그냥 사방으로 다 따라가니까 이게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렵게 하시는데 이 토지가 황무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름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렇게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하는 걸 보아요. 왜 망했습니까? 첫째, 불순종입니다. 둘째,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의 이야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7장에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호세아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17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왕 아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좀 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 호세아는 아합과 이세벨이나 아하시아와 같이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악하다고 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3절 4절 아수르의 왕 샬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그 5절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아수르 왕은 다른 게 아니라 샬만에셀을 말합니다. 이 샬만에셀은 북왕국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호세아 왕이 이에 반역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웠던 성입니다. 아합은 그곳에 궁전을 건축을 했죠. 건설을 했고요. 이제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입니다. 6절 보세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열 지파가 사라져 버렸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지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아수르로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을 때 야고보는 그 지파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열 지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후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일부분이 돌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적은 숫자가 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의 원인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7절 한 절만 더 보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을 길이 참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섬기지 않았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남유다가 그들 가운데 멸망의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남유다가 어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